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었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드디어 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과 별 차이 없는 같은 위치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3년 전에 하나님께 머리채를 부여잡히고 신학교에 끌려가서 무사히 3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제 교육자의 위치에서 교육자의 시각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사랑부 예배를 드려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예배가 분위기가 제일 어둡더라고요. 아, 이쯤 했으면 조금 웃어주실 만도 한데 웃어주시지도 않고 표정도 안 좋으시고 심지어 저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관계로 여러분께서 얼마나 힘들고 굳이 직장을 다니시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고단할 것이란 것은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저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여기 와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왕 오신 김에 이왕 설교로 말씀을 듣게 된 김에 조금 기분을 푸시고 조금 어두운 생각을 미뤄두시고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늘 우리는 묻고 싶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질문을 갖고 삽니다. 신자로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질문이죠.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이 됩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왜 수요일 저녁 힘들고 고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속칭 다른 표현을 하자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인생의 경험도 짧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이런 질문하면 다들 대답을 안 하시죠. 말을 잘못하면 옆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힐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의 경험을 들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당연히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성경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복을 받는가.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에 보통 다윗, 요셉, 솔로몬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해서 위협적인 얘기들을 배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 사울 이런 인물들을 배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복을 받기 위해 안 나오면 벌을 받을까 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지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은 슬슬 속칭 눈치를 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해봤자 하나님이 별로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절실한 것이 있고 당장 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꼭 들어주시지 않는 정도의 표현도 아니고 한 10개 기도하면 하나 들어주실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해봅시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마음속에 십계명에서 금하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다 해서 나에게 당장 어떠한 불이익도 닥치지 않습니다. 닥치기는커녕 내 주변을 봤더니 그냥 그걸로 똘똘 뭉쳐 사는 애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거 내가 이걸 왜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와 내 삶의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익힌 일종의 습관, 가족의 전통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수요예배에 나오고 시간을 때우고 가게 되죠. 어려운 질문하는 거 원하지 않고 어려운 고민, 어떤 신앙적인 어떤 훈련 이런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덕담 몇 마디 듣고 아 그래 누가 들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 말씀 몇 마디 듣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신자의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보게 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명언, 격언, 급훈,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이런 것과 전혀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이 먼저 돼야지. 인간이 먼저 돼야지. 인성이 훌륭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배우는 것과 오늘 보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 자,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교육이란 것을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신자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배웁니다. 그 사실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언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 사랑이란 행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 사랑이란 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행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랑의 의미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를 아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성경은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학교에 배우는 사랑이란 것과 동일시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일서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 무엇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끝까지 답을 안 하실 겁니까? 사랑이란 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그럼 사랑이란 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랑이란 말은 보신 요한일서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이 하신 행위, 특히 그가 지으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아는 사랑이란 단어에 부합이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이란 단어란 원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라고요. 여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말이죠?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질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 아니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자식 중에 11번째 자식을 장자로 이으셨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스테반이라는 모범생을 놔두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울을 사도로 삼아 사역을 시키셨대, 아니 하나님은 왜 젊었을 때 모든 궁중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분연히 일어난 모세를 외면하시고 그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야 나타나셨대. 그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는 미스테리고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하신 것이, 그가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단편적인 사건을 따로 떨어놓고 보기 좋아하는 우리 눈에는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드러났듯이 오늘 보신 요한일서처럼 결국 그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우리를 살려 한 그 큰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랑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셨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시비 걸었던 왜 예수를 믿고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며 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과 무슨 연관인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게 어쩌란 말인가? 이 얘기를 끌고 와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까 오늘 보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봅시다. 아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셨죠. 4절에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단순히 우리가 배운 사랑이란 단어의 뜻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설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를 버리고 그에게서 떠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운명에 놓인 우리를 위해 얼마나 온유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견디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독생자로 인해 살게 되신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다시 말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느끼건 안 느끼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른 것도 이 자리에 이끈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듯이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만들고 이제 이 자리로 부르고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예배를 믿는,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 대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얘기하는 나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매일 수고로이 힘써야 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옆 사람을 정죄하고 경쟁하여 짓밟고 누군가를 죽어야만 내 존재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함께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훌륭한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양이 아니라 여러분이란 사람이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 여러분의 존재를 찾아가는 영광스러운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립보행을 하고 영장류에 속하는, 수명이 다하면 한낱 먼지로 사라질 그런 동물로 창조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손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입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의미로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실은 힘들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사망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되어 끝없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멀고 먼 길을 돌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그 존재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또 우리는 세상의 무서운 위협과 힘 앞에 대면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은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믿음 없으니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게 만들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자 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태초부터 변하지 않고 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단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그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세상에서의 생활도,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우리의 위안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목격하고 서로 위안과 격려를 하며 멋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이, 저희의 모자람이, 저희의 믿음 없음이 늘 저희를 실족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침 넘기는 순간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실 것을 저희가 믿나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언제나 강하고 우리보다 목소리가 크고 늘 위협과 날카로움으로 저희를 협박합니다. 저희는 늘 힘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을 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